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은 창세기 제 41장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37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라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화친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심으로 싸우려고 하는 우리가 싸워보자 싸우려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 기본 족속처럼 우린 이거 못 이긴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영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 역시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하고 달리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이건 우리 못 이긴다. 우리는 절대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영접했는데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믿음 있는 행함이라고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오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교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지 내가 나를 좀 변하게 해서 나를 좀 고쳐봐야지 잘해야지 아직도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경건한 모습으로 내게서 나오는 어떤 그 열심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아직도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거기에다가 기대를 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받는 사람은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정령 죽었구나. 우리에게 나오는 어떤 것도 받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들이 가지고 나온 태도는 헤어지고 낡고 기운 그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나마르고 곰팡이 난 이 모습으로, 이게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내 의는, 내 생명은, 내 신분은, 내 길은 바로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낡아졌습니다. 기웠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열어드리고 맡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이제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대구의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대구에 가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에 이제 저희들 교회에 이제 막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제 불교에 쪽에 있다가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두 분 다 학교 교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은 그래도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아내는 늘 이렇게 교회를 따라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가는 걸 더 좋아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남편이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못하게 하고, 뭐 이번 달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고 나이가 40이 채 안 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요. 진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그 여선생님이 그렇게 세상을 일찍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여선생님의 장례식을 이제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됐어요. 너무 슬펐죠. 아이들 둘을 남겨놓고 너무 빨리 이렇게 백혈병으로,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분의 그 막 그 화장터에 가서도 막 너무 슬프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장지에 가서 땅에다가 묻고 이제 잔디를 입히고 비석을 세워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생각을 이제 안 믿겠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그 하간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형제님이, 목사님 저는 이제 절대로 저를 안 믿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사연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 예. 우리를 안 믿고 내 생각을 안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창세기 41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등장되는 이 이집트 왕,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가 요셉을 만났어요. 바로는 왕이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막 나온, 꿈 해석해 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만기 출소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잠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나온 이집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나라 사람, 예? 그 30살 된 그 요셉,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읽어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세우고 높이고 요셉을 그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다 엎드리라 하고 그 애굽의 그 많은 신하들도 바로를 섬기는 그 많은 신하들도 있었을 터인데 다 엎드리라 했어요. 누구 앞에? 자기 앞에? 바로 왕 앞에? 누구 앞에? 요셉 앞에. 어디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나이 서른 살밖에 안 된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에 대해서 뭐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흔히들 그까지 그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요셉에 대하여 그 애굽에 있는 그 높은 신하들도 많았을 건데 나이 많은 신하들도 많았을 건데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모든 신하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 허락 없이는 수족을 못 놀리도록 했어요. 예? 숨도 크게 쉬지 마. 다 엎드려. 나도 왕이지만 나도 요셉보다 안 높아. 오직 요셉만 세워야 돼. 요셉의 뜻만 그 외에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요셉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 그리고 요셉 너는 이 애굽 전체를 총리하고 다스려줘.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실화지 않습니까? 실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 예수님의 그림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겨왔고 또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 또 대부분 수양에 오신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섬겨오신 분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세웁니까? 예? 예수님을 바로 왕이 요셉을 세우듯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세워 예수님을 세웁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기묘고 모사라. 우리는 그 놀라운 분인 걸 아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못 세웠는데 세상에 바로 왕이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요셉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말입니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40이 안 됐는데 백혈병으로 갑자기 죽는 일 앞에 이 형제님은 마치 바로 왕처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 이제 절 안 믿겠습니다. 저 생각이 틀렸습니다. 전 이제 내가 내 생각을 안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어봐요?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죠? 보세요. 골골골골골골. 저기 우리 누님 보세요. 저 골골골골골골. 저는요, 어릴 때 집이 싫었습니다.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어머니는 안방에 누워있고, 누나는 작은 방에 누워있고 늘 엄마와 누나는 아팠습니다. 늘 병원에 다니고 늘 약을 먹고 그래서 나는 내가 아픈 게 싫다. 병원 다니는 게 싫다. 나는 내가 커서 내 아내를 얻을 때 나는 건강한 여자, 튼튼한 여자, 안 아픈 여자, 병원 안 가는 여자. 나는 그 여자를 얻을 겁니다. 나는 인물도 안 보고 학력도 뭐 보긴 보겠지만 중요 안 하고 나는 오직 뭐를 제일 먼저 건강 튼튼하게 안 아픈 거 그랬다는 거예요. 다짐을 했다는 거죠. 다짐을. 그래서 자기는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고 딴 것만 봤대요. 막 건강 튼튼한 여자 없나? 건강한 여자 없나? 안 아픈 여자 없나? 성격도 명랑쾌활하고 만능 재주꾼이고 막 춤도 잘 추시고 탁구도 잘 치고 테니스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자기하고 운동을 하면 아내하고 뭐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못 이긴대요. 아내가 막 얼마나 힘이 좋고 서브로 가서 탁 세지면 막 자기가 막 도저히 못 받아낸대요. 너무 좋다네요. 하, 내 아내는 이렇게 튼튼해. 내 아내는 이렇게 건강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사는 동안에 남매를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보 허리가 뻐근해요. 아이 당신 너무 운동 무리하게 하지 마. 당신 운동 너무 운동 열심히 하지 마. 그래도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봐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고 빨리 이제 골수 이제 이식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병원에서 하자고 했는데 이 골수 기증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친정 쪽에 자기 처 제일 큰 처형하고 자기 아내하고 골수가 맞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가족이니까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빨리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처형이 날 다 받아놓고 이제 곧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골수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전체에 마취를 해가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큰 주사기 바늘로 자기 막 척추를 찔러가지고 골수를 자기 그 못하겠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의 아버지가 이제 장인이죠. 저 어디 이제 역시 이제 또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눈치를 딱 채고 큰딸한테 그래 내가 천만 원인가 그래요. 사실 잘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이제 친정 아버지가 그 딸을 불러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돈 줄게. 네 동생한테 골수 좀 줘라. 그래서 이제 처형은 자기는 그렇게 못 주겠다. 그 대신에 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피를 넣어서 다시 글러서 하면 그 속에 있는 골수만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피를 넣는 그 기계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 아버지가 내가 돈 줄게. 내가 기증해라. 그래서 이제 기증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장인이 오셔가지고 정서방 아, 예 장인어른 나 그 지방에 그 대학병원에 내 딸 그 저 골수 이식 수술하고 나 그거 나 지방에서 하는 거 나 인정 못 하겠네. 왜 서울에 여의도에 가면은 그 성모병원이 있는데 그 백혈병 전문병원 좋은 병원에 가서 하지 왜 내 딸을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나 인정 못한다. 또 갑자기 또 장인이 또 들더라는 거죠. 그래 지금은 경북대학교 병원 측에서는 지금 빨리 이렇게 골수 기저하면 이거 뭐 거의 90% 이상 예? 살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장인이 또 그러니까 만일 잘못되면은 모든 원망은 또 자기가 듣지 않습니까? 그죠? 봐 정서방 내가 뭐라고 했지? 내가 그래서 서울에서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그래서 막 그냥 대구에서 하면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장인어른 말도 서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 서울에 올라가니까 또 새로 이제 뭐 검사 날짜 새로 받아야 되고 입원실 또 받아야 되고 또 뭐 검사 나온 가지고 또 수술을 또 새로 이제 날짜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젊은 만큼 건강한 만큼 또 이 백혈병이 더 빨리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그분 아내가 O형인데 O형의 피를 가진 20대 남자의 10명분의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술하기 24시간 전에.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야, 오영 손 들어봐. 어? 손 들어봐. 어. 자, 차 타. 차 타. 어? 그래가지고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들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검사를 이제 했는데 보니까 또 지저분한 피도 있고 간염증도 이래가지고 세 명은 탈락. 이제 7명. 나머지 세 명은 또 이렇게 또 서울 지역에 형제 세 명 확보해가지고 10명을 딱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병원에 최고 좋은 시설에 O형 피를 가진 혈소판 튼튼한 O형 20대 왕성한 그 형제들 그 혈소판 준비 다 해놨는데도 이식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먼저 항암 치료에. 항암 치료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갑자기. 저도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자기가 구원이 분명치 않으니까 먼저 구원을 이렇게 다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을 다 받고는 자기 남편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두고 우리 아이들 두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의 정리를 했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에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미련이 있다. 왜? 내가 건강할 때 교회 가려고 하면 여보 오늘은 일요일 날 이 좋은 날씨인데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놀러 가요. 남편이 11절 되려고 하면 여보 아깝다. 이번 달은 좀 쉬자 그러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고 마음을 닫고 불신 가지고 그랬는데 정작 그렇게 가까웠던 언니는 골수 못 쪼겠다 해서 그 시기를 한번 놓쳤거든요. 그리고 나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교회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O형 피를 가진 형제들이 막 서로 기정하겠다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내 가족보다 낫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이 마음이 임하면서 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유언을 했어요. 여보, 내가 직장생활 한 20년 채 안 되지만 내가 직장생활 했는데 내 학교에서 나오는 퇴직금 당신 손대지 말고 내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헌금을 해라.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보험을 두 개를 넣었는데 5천만 원짜리 두 개를 넣어놨는데 하나는 딸에게 주고 하나는 아들에게 주고 당신이 그거 손대지 마라. 어떻게 뭐 비급병 걸릴 줄 알았는지 암보험을 두 개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퇴직금은 나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다른 거 안 보고 내가 건강한 아내, 튼튼한 아내, 약 먹는 아내, 하고 오래 살 아내 찾고 찾아서 내가 고르고 골랐어. 내가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이 40 안 되게 내가 내 손으로 땅에 묻었습니다. 저 보십시오. 우리 엄마 골골골골, 저 우리 누나 골골골골. 근데 건강한 내 아내는 땅에 묻었는데 내가 더 이상 내 눈이 털렸습니다. 내가 보는 게 털렸습니다. 나 이제 나 안 믿겠습니다. 오늘 바로 왕이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세운 줄 아세요? 아내를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바로 왕은. 바로 왕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주 흉측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 그 꿈이 너무 흉측해서 막 잔상이 남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굿뉴스코 3차 워크샵을 대덕수양관에서 했는데 새벽에 우리 황효정 장로님이 나오셔서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갔다 와서 거기에 이제 그 피부병으로 막 문둥병처럼 막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 막 그 피부병으로 해서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걸 그걸 보여주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예진 목사님이 그거 같이 봤는데, 아, 못 보겠다 하면서, 아, 못 보겠다 하면서 막 이래. 못 보겠다 하시면서 그것도 보더라고요. 자꾸. 아이고, 끔찍해. 아이고, 끔찍해. 하시면서 막. 그랬는데, 박예진 목사님은 며칠 동안 잠 못 잤다 하더라고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에 보험회사의 소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한 10년 전쯤에 중국의 민항기가 김해공항에서 그 착륙을 하다가 그 가까이에 그 산에 부딪혀가지고 막 그 크게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된 그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그 비행기에 자기 보험회사 직원들 1등부터 15등 한 그 직원들이 중국 북경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오다가 그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 직원들 15명 중에서 8명은 죽고 7명은 살았는데 이분은 지금 너무 충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눈만 감으면 그 참혹한 그게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자기도 막 정신적인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바로왕은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너무 흉측한 꿈을 꿨는데 무슨 흉측하냐? 흉악한 소. 그런데 그 소가 얼마나 흉악했는지요. 도대체 어떻게 흉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흉악했길래 그 흉악한 소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하숙가에서 나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튼튼한 일곱 소를 그 흉악한 소가 가서 야금야금 뜯어먹는 건강한 소를 막 뜯어먹어서 삼키는 피가 막 튀고 막 피가 얼굴에 묻히고 막 그 건강한 소를 먹는 소가 막 눈에 불이 나가지고 막 코에 코끼미 막 불같은 코끼미 막 푹푹푹 나면서 막 눈알이 막 벌게가지고 막 피가 튀는 바로가 꿈을 꾸면서 그걸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뭐 무서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왕이 막 꿈속에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너무 흉측한 그 일곱 마리의 흉측한 소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흉측하고 그 꿈에 꿈을 꾸었던 그 잔상이 남아있고 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박사들, 그 분야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꿈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흉측한 소를 보고요. 우리 형제님은 흉측한 소를 본 것이 아니고 나이 40이 안 된 젊은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걸 보면서 그 건강한 아내, 튼튼한 아내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자기 곁을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일 앞에 마음이 너무 고통이 되지만 목사님 저 안 믿겠습니다. 그래 그분 형제님은 신앙이 그때부터요 정말 남달랐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안 믿는 내게서 올라오는 그 생각보다는 정말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 나는 내 생각은 틀렸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저희들 교회에 60이 지난 모친 한 분이 그 반야월의 시장에 신발가게 장사하시는데 반야월 교회하고 동대구 교회하고 합치는 바람에 저희들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친은 늘 졸아요. 안 좋은 날이 없어요. 본문 읽기 시작하면 벌써 막 그것도 막 얼마나 막 그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모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역장님한테 물었어요. 아, 이거 모친이 안 보입니다. 제가 뭐 IYF 뭐 활동한다고 뭐 여름에는 이제 뭐 4주씩 이제 뭐 갔다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 제가 최근에 안 보이는. 내가 구역장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그 모친이 좀 아프다 합니다. 아, 그래요. 진작 이야기 좀 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얼른 제안해 하고 제가 갔는데 그 모친은 아마 한 70kg 정도 막 이렇게 몸무게가 나갈 만큼 뚱뚱한 분이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모친이 얼굴이 반쪽이 되고 막 몸이 반이 줄어든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깜짝 놀래. 아, 모친!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목 안에 막 염증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 아무래도 안 낫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국물이 있는 것만 이렇게 마시고 그런다고. 아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죠. 아 뭐 병원에까지는 뭐 갈 건 없고 그냥 목 안에 뭐 그냥 염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 안 그러다고 그래도 병원 가보셔야 된다고. 그래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제가 왔는데 그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불과 진짜 그 제가 40이 안 된 여선생님을 장례를 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 또 다시 60이 지난 할머니가 백혈병이라는 거죠. 근데 또 너무 또 신기하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빨리 좀 병원에 와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막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 왜 그러냐? 아, 뭐 의사하고 싸우고 간호사들한테 막 그분 표현하면 야이 가시나야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노? 그러면서 막 간호사한테 욕을 파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물으니까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병 좋은 병원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나를 갖다 안 데려가고 왜 지방에 있는 이 병원에다가 나를 눕혀놓노? 빨리 서울에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아까 들었죠? 그죠? 예.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보고 이제 갔는데 의사는 한 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제 왔느냐는 병원에.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골수 이식 수술이나 뭐 항암이나 방사성이나 뭐 어떤 약물 치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모친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친이 무슨 병입니까? 백혈병이라 하네요. 아 그래요. 그런데 모친이 저 뭐 아들한테 막 그 저 서울로 가자고 막 이야기했다면서요. 예. 근데 살고 싶죠. 연세가 60 조금 넘으시면은. 그래도 더 사실 연세지 않습니까? 집에 그래도 돈 벌이 난 것도 있고 또 건물도 하나 있고 근데 모친 지금 서울 가도 이 몸 가지고는 안 된다 합니다. 그럼 내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야, 이 모친이 늘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혈병이 걸려 이분이 심장이 좀 안 좋고 혈관 쪽에 좀 안 좋은데 생각지도 않게 백혈병 쪽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이 모친이 물론 이 백혈병에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모친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정확하게 이분에게 있을까? 그게 내가 더 궁금한 거예요. 이 모친 신앙을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모친, 여기서 자꾸 살려고 생각하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뭐 자꾸 좋은 거 이렇게 따지는데, 모친이 자꾸 살려고 생각을 하면 세상적인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모친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는다, 병원에서는 한 달 더 이상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난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생각하면, 모친, 내 영혼을 돌아보셔서 내가 하나님 날 부르면 내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겠나,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셔야 안 되겠습니까? 모친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모로 누우셔가지고 저를 등을 돌리면서 자고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친, 근데 대답은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믿음으로 병 났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막 그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막 고치,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힘과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죽을 준비하라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고 합니다. 모친, 이 마당에 내가 하나님 편에 간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내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하니까 듣기 싫죠. 대화가 이제 더 이상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주십시오. 다시 한 3, 4일 지나가지고 제 아내하고 그 병원을 갔는데 병실이 옮겨져 있고 마침 이제 혼자 계시는 방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모친 주무십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 모친이 날 보니 벌떡 일어 앉으시더니,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하, 그치. 그러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원 받으려고 마음 다 연 모친 앞에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쭉 전했는데, 한 시간쯤 됐는데, 모친이, 목사님 됐습니다. 그래요? 예, 목사님. 내가 오늘 내 마음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죄가 다 씻겨진 거 이제 믿음에 확신이 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화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내뱉었냐면, 모친, 왜 백혈병 걸렸어요? 하고 물었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해. 왜 백혈병 걸렸어요, 모친? 그랬더니 이 모친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몸이 뚱뚱하고 해서 늘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고 혈관 쪽에 뭐 뇌출혈이나 자기는 뭐 뇌경색이나 아니면 심장 쪽에 자기는 늘 좀 그쪽으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백혈병이 더 걸린 거예요. 그 자기도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백혈병을 주셨나? 내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뇌경색으로 쓰러질 수도 있을 건데 왜 내게 백혈병을 주실까? 근데 백혈병, 이 병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이든 뭐 두 달이든 걸리는 거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그 다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 그럼 백혈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친에게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체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면 오늘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혈병 고쳐주시겠네요. 모친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친이 병원에서는 한 달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되고 뭐 방사선도 안 되고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늦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좋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좋은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이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을 통해서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모친은 이 백혈병을 주신 것은 이 믿음을 주시려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병을 주셨으니 오늘 구원을 확신하셨으니 이 병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모친, 퇴원을 하십시다. 이미 막 병원에 난동도 부리고 막 잘못 보이고 간호사한테 잘못 보이고 했으니까 막 이제 바늘 찌를 때도 막 아프게 막 찌를 거고 그래가 모친이 이제 점수 별로 안 좋으니까 퇴원하십시다. 그래 이 모친도 퇴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 병원 측에도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뭐 가라는 거죠. 진짜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가는데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시체였습니다. 그냥 시체였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처방을 세 가지를 내렸습니다. 모친, 집에 가시기는 잠 푹 주무시고 잠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거든 딸한테 저 꼬리곰탕 푹 꽈가지고 훌훌 이렇게 마시고 세 번째 머리맡에다가 노홍기를 딱 해서 목사님, 박목사님 말씀 테이프 그리고 수양에 또 복음반 테이프 해가지고 그 말씀 테이프를 해서 계속 그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24시간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모친이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석 달쯤에 그 가시던 그 병원을 갔더니 간호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얼굴이 막 살도 찌고 막 얼굴이 뽀해가지고 통통하게 다시 이제 살이 찌는지. 그래서 내가 진순년이라고 하니까 막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이 돌아가실 분인데 돌아가신 줄로 생각했는데 석 달 후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다시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3개월 전에 찍었던 사진, 오늘 찍었던 사진을 가져오면서 백혈병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민간요법, 무슨 처방을 했냐는 거예요. 잠 푹 자고 호흡을 마시고 24시간 말씀 털어놓고 아멘. 여러분, 그 젊은 튼튼한 건강한 그 여선생님은 살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었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 당연히 세상을 떠나야 되는 우리 모친은 지금도 12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아마 수양에 또 참석했을 거예요. 모친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뚱뚱한데 여러분 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병 낫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부분에 이게 이 방식이 적용되어진다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이 더 없어서 주님만 일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한다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비교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라헬과 레아, 사울 왕과 다윗 왕,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구는 관원장.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 예?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자, 그죠?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사람,
성경은 창세기부터 가죽 옷과 무화과 나무 잎,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부터 시작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부류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제가 첫날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이야기하고 또 오늘도 이야기하고 또 내일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세계. 하나는 거기에 인간도 뭔가 보태려고 하고 우리 자신도 뭔가 바꿔보려고 변화돼 보려고 흠이 없어 보려고 우리 인간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은 찰스 스펄전 그 구원받는 이야기 들었죠. 많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훌륭한 목사님들 다 지나가도 구원이 안 되는데 구두수승공. 그날따라 목사님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나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형제를 시켜놨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더니 악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거잖아, 유. 뭐 보는 게 힘들어, 유. 보기 위해서 뭐 대학 가는가, 유. 그건 어린애도 보는 거요. 노인도 보는 거요. 보기 위해서 손을 드는가요? 다리를 드는가요? 참. 참 무식하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할머니도 오 찰스 경건하게 사는 걸 안다. 열심히 성경 보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 기독교만 아니고 불교, 유교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뭐 보고? 인간 보고 바꼬락하고 인간 보고 자라락하고 인간 보고 선하고 인간 보고 충성하라는 거. 그거 보태서 복받고 그 보태서 구원받고 그거 보태서 기쁨 누리고 잘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편하게 마귀가 편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표 안 나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까지도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우리도 잠만 자고 일어나면 또 잘하려고 하고 또 잘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못했기 때문에 주눅 들고 부끄럽고 숨어야 되고 잘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인정받고 싶고 큰소리치고 뿌듯하고 허무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때 약 유대인들이 그때 한 인구가 그 예루살렘에 한 500만 명이 정도 산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 500만 명이 산다면 거기에 약 한 6천 명 정도 가량이 바리새인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니고라는 뜻은 월등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이 바리새인은 유대 관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그 당시 때에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법, 사법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공회의원이고 유대 관원이었고 그는 랍비였고 대학자였고 그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모든 유대 사회에서부터 존경을 받는 굉장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였단 말입니다. 최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니고데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니고데모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예?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어느 모로 봐도 저 니고데모는 대학자이면서 신앙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하고 두 분이 만나셨어요. 대화가 잘 되겠죠. 니고데모는 성경도 잘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두 분이 딱 만나면 굉장히 가깝고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어땠나요? 만나보니까 대화가 안 된다.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가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표적을 당신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나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 늙은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왔다 나오라 말입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예수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생으로서 네가 어찌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비진리에 속한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망령된 길을 간 사람이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건 무슨 길입니까?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제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결국은 니고데모는 누구를 섬겨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그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뭐였었어요? 다른 신이었단 말입니다. 참신이 아닌 다른 신. 그 파브르의 곤충기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왕노래기 벌이라고 있는데요. 그 왕노래기 그 벌을 이제 관찰을 하는데 이제 그 벌이 가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 마리의 그 왕노래기의 벌을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흰 점을 갖다가 점을 찍어 놓고 종이 봉투에다가 그 벌을 넣고 그리고 2km를 떨어진 곳에 가서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4시간이 지나니까 그 벌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집에 돌아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벌을 잡아서 또 이제 점을 두 개를 찍어가지고 봉투에다가 종이 봉투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3km를 떨어진 도시에 가서 그것도 밤중에 움직였어요. 밤에 움직이고 그리고 하룻밤을 재우고 그 도시에다가 그 벌을 풀어놨더니 5시간 되니까 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도대체 어떤 방향을 찾는 감각이 있는지 너무 신기하게 돌아오더라 말입니다. 사람들한테는 3km가 어떨지 몰라도 그 벌에게 있어서 3km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것도 밤중에 이동해가지고 하룻밤 재워가지고 보냈는데 어떻게 무슨 도대체 무슨 기능으로서 그걸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돌을 갖다가, 예? 돌을 갖다가 그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꽉 막아놨대요. 그랬더니 벌이 날라와가지고 그 주위를 빙빙빙빙빙빙 돌더니, 뭐 이렇게 돌더니, 그 다음부터 땅을 파기 시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 돌멩이를 덮어놨는데 어떻게 입구를 어떻게 아는지 정확하게 굴을 토목가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뚫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알지? 그 다음에는요, 벌들이 싫어하는 말똥이 있어요. 말똥. 말똥을 주워와가지고 그 주변을 갖다가 확 덮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또 여전히 자기 집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에테르라는 그 화학용품의 이끼에다가 에테르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예? 그 막 그 벌들이 싫어하는 화학 냄새가 나는 그 에테르 그 냄새가 나는 이끼를 묻혀가지고 그 주변을 덮었는데, 그래도 찾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더듬이 있죠. 이거 더듬이. 이게 무슨 기능이 있나 해가지고 이걸 딱 잘라버려서 딱 잘라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여전히 그 집을 찾아 들어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꿀벌의 위대한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집을 찾아가는 위대한 본능. 예? 진짜 대단한 거죠. 예? 그 짐승들에게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 꿀벌도 대단한 그 본능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을 찾아 들어가서 그 자기 집에서 그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기능으로 찾아 들어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아주 조심히 그 위를 갖다가 흙을 걷어내 버렸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꿀벌이라고 생각하고 뭘 걷어내면 이 지붕을 걷어냈단 말입니다. 걷어내니까 거기에 애벌레들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꿀들을 모아놓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창고처럼 모아가지고 거기 벌집이 있단 말이에요. 지붕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붕을 드러냈는데 꿀벌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꿀벌이, 어떤 놈이 우리 지붕을 걷어냈지? 아이고, 우리 애기가 햇빛에 지금 다 죽겠다.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그러면서 막 딸이 아니고, 그 애벌레를 이렇게 감싸 안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이 꿀벌들이. 뭐 자꾸 뭘 이렇게 더듬더듬더듬더듬 그리고 뭐 자꾸 뭐 이렇게 빙빙빙빙빙 왔다 갔다 빙빙빙빙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애벌레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애벌레들이 이제 막 그 더위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 가랑곳하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애벌레가 이제 자기 엄마 왔다고 막 다리를 잡고 왔는데도 발로 자꾸 밀어내면서, 예? 그러면서 어디론가 계속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입구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집에 와 있는데, 지 새끼인데, 자기 집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위대한 본능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멍청한 것도 있더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 멀리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이라도 자기 집을 찾아내는 그 영리하다고 생각한 그 위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꿀벌이 자기 집에 왔는데 이게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새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방해자예요. 여러분, 동물이나 모든 그 내 짐승들은 모성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요. 그러니까 이 꿀벌도 그 자식에게 그 애벌레 자기 새끼에 대한 그 사랑이나 애정이 있을 텐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 아닌 것처럼 지금 자기가 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꿀벌의 자기의 그 프로그램 속에 자기가 찾아 들어가는 그 출입구가 있어요. 그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새끼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꿀벌도 나오고. 그런데 출입구를 찾아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만나는 새끼는 지 새끼도 아니고 그 집은 자기 집도 아니고 계속 출입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이게 이제 꿀벌의 관찰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꼭 뭐와 같았냐면은 신앙도 꼭 이와 같아요. 우리 인간이 자꾸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해가지고 이 위대한 본능 전 세계의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국민에게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 인간에게서 그 본능, 율법적인 본능, 회개의 본능, 선한 것을 해가지고 그 선한 걸 통해서 뭔가 신을 만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능.
그죠?
대단해.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를 비교한다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런데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나오는 그 여자. 이름도 없어. 니고데모는 이름 있고 대학자고 훌륭한 사람. 제가 이야기했죠. 반대로 4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 반대의 편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자죠. 사마리아 여자. 천대받고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거의 짐승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천대받는 그 여자,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인데 또 그 당시 때 여자 그러면 또 벌써 뭡니까? 예? 남자, 여자 이러면 또 벌써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자 이러면 또 벌써 또 그렇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남편을 5번이나 남편을 갖다가 바꾸고도 지금 또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여자. 그리고 어느 뭐로 봐도 이 여자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죠? 그리고 막 인생에 목말라가지고 니고데모하고는 전혀 반대의 배경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또 이 여자는 예수님 찾지도 않았어요. 찾아온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웬 유대 남자인 줄로 생각하고 있죠. 이 남자가 나한테 왜 말을 걸어? 이상하네 이 남자. 이 바람둥인가?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 남자가 말 걸어? 이거 보니 희한한데. 처음에는 고작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어요. 이 여자는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니고데모하고 정반대의 이야기. 최고의 학자,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 최고의 무시받는 사람, 최고의 천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들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아가지고 남들이 가는 물기는 그 시간에 못 가는 여자. 그죠? 남편 5번이나 헤어지고 6번 남편하고 동거하고 있는 여자.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경을 모릅니까? 예? 니고데모 뭐가 부족합니까? 마치 꿀벌의 위대한 본능을 가진 것처럼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 봤을 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마치 지붕을 걷어냈을 때에 이 꿀벌이 이미 자기 집에 와 있는데도 전혀 자기 집은 못 알아듣고 자기 새끼인데도 전혀 자기 새끼를 알지 못하고 자기 프로그램 안에 그 집을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 만나야지만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누가 지붕을 다 드러냈어, 어이구 우리 새끼 다 죽겠다 그러면서 끌어안는 게 그 모성애는 없고 그 모성애도 어디를 통과해야지만 집을 통과해야지만은 만날 수 있는 그 세계. 마치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그 길로 가는 세계는 그와 같다 말입니다. 인간이 변화되고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걸로 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본소지 선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저도 세계의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만 여러 나라 어디에도 진짜 찾아볼 수 없는 이 귀한 복음, 이 거듭남, 인간의 어떤 수고와 인간의 의의와 인간의 거룩, 인간의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아버린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라겠죠.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세계가 아닌 우리 인간이 깨끗해 보려고 하는 그 세계, 이게 얼마나 몰라도 얼마나 모르는 거냐는 것이죠. 꿀벌의 위대한 본능 대단하죠. 예, 밤중에 3km 밖에서도 집을 찾아오고 어떻게 해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출입구를 찾아내는 대단한데 불구하고 지붕을 드러내놓으니까 전혀 못 알아보는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지고 나를 바꾸어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안 되더라 말입니다. 에서가 간 그 길이라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놀랍게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가지 않고 내가 싸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것으로 내가 싸워서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경건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닌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높이 세울 수 있는 그 지팡이는 예,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지팡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일해 놓으신 오직 예수님만 일하신 그 십자가 일하신 그것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가 바꿔지는 것이 뭔가 좋은 것처럼 그거 의지한 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의 구원, 이미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놓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걸 다 이루어 놨는데 그 세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1장의 이 바로왕은 흉악한 소를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흉악한 소가 뭐야?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데 그때 술 맡은 가난장이 왕이시여 옛날에 왕에게 제가 2년 전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날을 추억합니다. 제가 그때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청년대로 나는 살고 뜨끄는 간장은 목이 날아나갔습니다. 왕이 그래 그 빨리 요셉을 불고 와라. 그래서 요셉을 얼른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이제 막 수염을 깎고 옷을 입혀가지고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왕이 네가 요셉이냐? 예, 그러옵니다. 너 꿈 해석 잘한다 하더라? 예, 해석은 제게 있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되어집니다. 그래. 자, 그럼 내가 꿈꾼 거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흉측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막. 콧김이 막 나오고, 눈이 막 시커매가 눈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피가 막 끓이면서 막 바로왕이 몸소리를 치면서 막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꿈이냐? 왕이시여, 그 꿈은 앞으로 장차 이 세계, 이 세상에 찾아올 흉악한 흉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일곱 마리라는 것은 7년을 가리키고 흉악한 그 소는 흉악한 흉년을 가리킵니다. 그 흉년에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우린 다 죽었다 그러면 왜? 그 흉악한 것이 정체가 뭐라고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뭐라고요? 흉년이다. 그러면은 바로 왕의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왔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다 죽었다. 내가 본 그 흉년은 보통 흉년이 아니더라. 맞죠? 보통 흉년이 아니더라. 그게 흉년이라면 우린 다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왕이여,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로하여금 이 중년,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고 요셉이 쭉 이야기하니까 네가 해라. 우리는 못한다. 인간이 이 흉년을 3년차 흉년, 4년차 흉년, 5년차 흉년, 6년차 흉년은 혹 대비하는 줄 모르지만 이 완벽한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못한다. 내가 꿈속에 본 이 흉년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셉을 세웁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요셉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왕 마마, 저 어린 요셉을 총리로 삼는 것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제발. 뭐라고요? 예. 총리라는 그 말은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면 또 다른 늙은 신하들이 통청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고작 왕이시여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상간 그 부인 강간 미수범이옵니다. 어찌 고작 그런 자를 이 나라의 총리로 삼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이 흉년이란 걸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란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일심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어제 그 가나안 다섯 왕이 싸우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이 막 문을 굳게 닫고 막 우리가 일심으로 싸우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일심으로 모아서 이 흉년을 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겠죠? 왕이 너희들 꿈 안 꿔봤지? 그 흉악한 소가 보통 소인 줄 알아? 그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안 된다. 이거는 요셉 말고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좋은 방법도 인간의 어떤 좋은 계획도 안 돼. 요셉만 세워야 돼.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어. 다 그 발 아래 복종해. 그리고 요셉은 나 우리 다 썰여 나도 내려앉을게. 맞아 안 맞아요? 예. 흉년을 대비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러나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는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천국 안 돼요. 거듭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니고데모 안 돼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돼요. 아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요. 30절을 제가, 41장 30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덜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그 후에 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38절 시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흉악한 꿈이 흉년인 줄 알고 그 흉년에 다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낡고 떨어지고 기우고 마르고 곰팡이 난 그 모습을 가져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왕은 흉악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안 됩니다. 이 흉년에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고 요셉만 세우고 그 기본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영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영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삶을 사셨던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 네 거야. 이거 네가 이렇게 살았어. 그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여자는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보다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실을 이 여자는 받아들였고 3장에서 니고데모는 꿀벌의 위대한 본능은 있었지만은 지혜가 없어서 꿀벌이 알지 못한 것, 이미 집에 와 있지만 와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 뭐야 인간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녕 죽으리라. 예, 우리는 정녕 죽었습니다. 그 흉년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것을 내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집에 와 있어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집에 와 있네 하고 요 깨닫는 거예요. 출입구 찾지 말고 인간 내 자신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그 사실,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보더라 말입니다. 모성애를 가진 데도 그 꿀벌 애벌레를 못 알아보더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생애의 구원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이 바로왕처럼 흉악한 우리 인생이 흉악한 내게서 나오는 것이 이미 다 떨어지고 마르고 곰팡이 난 사실을 알고 오직 주님 일하신 것만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왕은 처음 만난 요셉이지만 흉악한 그 소의 꿈을 통해서 흉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인간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요셉만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서 기대를 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게 될 때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안에 변화도 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것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